듣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신경 쓰겠지만 오늘만큼은 저도 조금 전에 찬양 드릴 때 저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목이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말씀을 전하다가 혹시라도 이탈 아시죠? 전문용어로 삑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왔을 때 웃으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앞에 계신 분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저하고 눈을 맞추실 때 웃어버리면은 제가 당황해서요 설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삑사리가 나더라도 우리 목사님께서 열심히 찬양을 해서 저런가 보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자 가장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즉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할 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은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배경입니다. 즉 바울과 실라가 어째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나? 자, 이것을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거 참으로 기가 막히고 황당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4절 요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데리고 가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렇습니다. 저기 맨 처음에 나오는 우리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라는 구절에서 우리가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나쁜 일 했습니까? 아니지요. 너무나 의롭고 착한 일을 했습니다. 즉 귀신에 사로잡힌 채 점을 치며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채 평생 동안 점만 치며 살아가는 불쌍한 무당 여인의 삶을 그 여인의 삶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롭고 착한 일을 한 바울과 실라에게 돌아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저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 무당 여인의 주인들 그러니까 귀신 들린 무당 여인을 앞세워서 점을 치게 하고 돈을 가로채던 악덕 포주들이 이 여인이 귀신에서 해방되어 자신들의 돈벌이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부터 14년 전 제가 그 서울 상계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 역시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겪은 이 황당한 일과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어떤 일이냐 하면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 50대 초반의 어떤 남자분이 찾아와서 교회가 떠나가라 고래 소리를 치는 겁니다. 김 목사가 어떤 놈이야? 당장 나와! 이거보다 한 3배쯤 크게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역하던 그때 그 교회는 모두 5명의 목사가 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의 성은 최 씨이고 그 다음에 부목사 4명의 성은 각각 유 씨, 정 씨, 백 씨, 김 씨였어요. 이 중에서 김 씨 성을 가진 목사, 부목사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난데없이 교회 사무실에 들어와서 입에 거품을 물고서 김 목사 나오라는 이 남자 누구를 찾는 거예요? 바로 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김 목사를 찾으시나요? 근데 내가 김 목사라는 사실은 일단 나중에 밝히고 먼저 밝히면 안 되니까 혹시 뭐 무슨 다른 일이 생기면 안 돼. 무슨 일 때문에 김 목사를 찾으시나요? 그래서 이 남자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있는 김 목사가, 잘 들으셔요? 우리 마누라를 빼돌렸어. 아이고 세상에. 김 목사가 남의 아내를 빼돌렸다니요? 이 대목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혹시라도 저에 대해서 무슨 막장 연속국의 불륜 주인공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어째서 이 남자는 자기 마누라를 김 목사가 빼돌렸다고 말하는 것일까? 상황은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 근처에,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저 영생도라지 맞나요? 아, 장생도라지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 우리 교회에서 그 정도, 그 정도 거리에 40대 정도 초반 여자 무당이 한 명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 무당이 갑자기 정말 교회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한 건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와서 앞으로 무당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안수 기도. 왜냐?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보고 네가 섬기던 귀신에게서 확실하게 빠져나오려면, 그러니까 무당을 확실하게 그만두려면 교회 가서 목사에게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 무당에게 안수 기도를 했고,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 문제는 이 여자 무당의 남편 되는 사람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 20년 넘게 자기 부인이 무당으로 점을 쳐서 버는 돈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부인이 무당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이보소 마누라, 그러지 말고 다시 점을 치고 돈을 버시오. 그러자 이 부인 무당이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이미 저 교회에 나가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김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 버려서 더 이상 무당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 네. 자, 이 남자가 왜 갑자기 교회에 쳐들어와서 김 목사 나와! 네, 이렇게 우리 마누라 빼돌렸어! 이렇게 소리소리 쳤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덕포주들이 무당 여인을 앞세워서 버는 자신들의 돈벌이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것과 비슷한 이유였는데요. 사실 저의 경우는 뭐 크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에 사로잡힌 채 평생 동안 천만 치며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 무당 여인의 삶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준 결과, 그 결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바울과 실라처럼 의롭고 착한 일을 한 결과 감옥에 갇혔다면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히 남의 일에 나섰다가 이 꼴이 됐어.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의롭고 착한 일을 한 저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주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토로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는요, 의롭고 착한 일을 한 결과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 같이 화면 등에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모습,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읽은 25절 맨 처음에 나온 한밤중에 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저거, 한밤중에 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밤중에, 이 표현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학자들은 한밤중이라는 이 표현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징적으로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방송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밤중이라는 거 단순히 시간을 가리키는 거, 아주 깊은 밤 시간을 가리키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런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것처럼 상황,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정말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였다는 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되었다는 거,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한밤중에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모습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모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계속해서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찬양하란 말입니까? 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떤 찬양을 불렀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그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도 억울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찬양을 불렀을까요? 아니면 찬송가 449장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이런 찬양 불렀을까요? 어떤 찬양 불렀을까요? 미국의 저명한 강해 설교가인 척 스미스 목사님은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부른 찬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찬양을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찬양을 불렀는지는 확실하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공허한 찬양, 의미 없는 찬양이 아닌 자신의 마음 전부가 담겨진 간절한 눈물의 찬양을 드렸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간절한 눈물의 찬양에 주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이다. 교우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 전부가 담겨진 간절한 눈물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찬양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 드린 다음 나타난 결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4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을 드린 다음 나타난 결과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결과가 지금 읽은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리면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매여 있던 것들이 전부 다 벗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지금 읽은 저 26절의 상황에 대해 아이고 뭐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붕괴된 게 이게 어떻게 놀라운 기적이냐? 지진이라는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결과가 일어난 것이지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의 감옥 형태를 살펴보면 빌립보란 도시도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감옥 형태를 살펴보면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의 감옥은 이 당시에 보통 세 종류였습니다. 첫째, 일반 죄수들이 햇빛을 쬐고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바깥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일반 감옥. 둘째, 견고한 빗장을 치고 가두는 밀실 감옥. 셋째, 사형수들을 수감하는 지하 감옥. 이렇게 세 종류였어요. 자, 그런데 본문 24절 읽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나오는 설명,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는 설명으로 볼 때 이 당시 바울과 실라는 두 번째 밀실 감옥이나 혹은 세 번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보셔요. 완전히 밀폐된 밀실 감옥이나 혹은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냥 감옥에 갇혀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갇혀있었습니까? 양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그러니까 양발에 형틀을 한 채 갇혀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있는 26절을 보면 지진이 나서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밀폐되어 있던 밀실 감옥 혹은 지하 감옥의 감옥문이 다 열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수들에게 메어있던 착고, 형틀까지 전부 다 벗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드린 다음 나타난 이와 같은 결과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지진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께 행하신 기적의 역사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드린 다음 나타난 두 번째 결과가 본문 29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9절로 34절 요약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바울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드린 다음 나타난 첫 번째 결과인 놀라운 기적에 이어서 첫 번째 결과보다 첫 번째 기적보다 더 놀라운 두 번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드린 결과 그 찬양으로 이어진 결과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아니 한 사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일가친척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찬양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찬양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하여 믿지 않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영혼이 구원받은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 전부가 담겨진 간절한 눈물의 찬양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믿지 않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받는 역사 체험할 수 있는 명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